시간이 다 됐습니다. 기도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거룩하신 뜻과 사랑 가운데서 우리를 살게 하시고 그 증거로 우리 삶 속에 믿음의 고백을 주시며 교회로 불러 모으시고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귀한 성도의 교통을 날마다 누리게 하시고 그 가운데 참 행복자임을 인식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이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주의 몸으로 서로 연결지어 성도가 함께 자라며 함께 의지하며 함께 증거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복됨을 함께 누려가는 것임을 생각하며 우리 베푸신 참 인생의 참 행복을 인하여 주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정하신 시간에 저희를 모으셨사운데 이 시간이 바로 그 같은 복을 누림에 대한 또 하나의 귀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옵시고 영적인 진리들을 우리가 고백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듣길 원하며 이해하길 원하며 동의하고 또 그것에 또 감격하여 살아가길 원하옵나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조명하셔서 마땅히 알 것들을 잘 깨달아가는 시간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책 없으신 분도 계세요? 좀 있으면요 책이 일단 있는 건 재고가 다 떨어졌어요. 근데 주문을 해야 하는데 오늘 공부를 위해서 오늘 공부할 내용 부분에만 카피를 사무실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실에서 카피가 다 완성이 되면요 그럼 그거 나눠드릴게요. 오늘 수업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까지 책을 좀 더 구입해서 구입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터 신앙 고백서 두 번째 이 학기는요 6장부터 나갑니다. 목표는 10장까지입니다. 한 시간에 한 장씩 공부해 나가는 흐름인데 경우에 따라 두 장이 될런지 혹은 한 장이 둘로 나눠질런지 그런 특별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대체로 한 시간에 한 장씩 나가게 됩니다. 하루에 한 장씩 나가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6장 인간의 타락과 죄 형벌 92페이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92페이지 제6장 인간의 타락과 죄 형벌. 결국 교리라는 것은요 어느 한 교리를 연결해 두다 보면 그것은 다른 교리하고 다 고리가 엮여져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 문제를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다음에 은혜의 구원의 약속인 언약 이런 등등과 별도로 이해될 수는 없는데 그러나 어느 한 가지 주제를 더 정확하게 이해해서 끊어서 하나씩 살펴보는 것이죠. 그렇지만 대체로 조금씩의 중복이 이어지면서 앞에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 다시 이해가 되어지고 전에 이해했던 것이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이해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6장 92페이지 인간의 타락과 죄의 형벌. 먼저 1항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항 고맙습니다. 예. 1항 같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조들은 사탄의 간계와 시험의 유혹을 받아 금지된 실과를 먹음으로 범죄하였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범한 이 죄를 그의 지혜롭고 거룩한 계획을 따라 기쁘게 허용하셨는데 그것을 명령하시어 그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로 이미 계획하셨기 때문이다.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방금 읽은 이 고백의 내용입니다. 우선은 잘 아는 내용이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언제?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그 순간에 얼마 안 있어. 얼마나 오래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한 10년쯤 살다가 죄를 범했는지 얼마 오래된지 모르지만 내용을 가만히 생각하면 아마도 금방 졌을 것 같아요. 금방. 일단 에덴 동산에 졌다. 에덴 동산인 것이 어떤 곳이냐. 인간이 살 수 있는 지금까지의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인간의 환경 조건 중에 가장 좋은 곳이죠. 그곳에서 인간이 어떤 상태였느냐. 그러면 가장 완전한 상태죠. 지금까지에 비춰보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존재했던 모든 인간 누구보다도 더 온전하며 완전한 상태의 지음을 받은 아담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어느 것보다 복되고 안정된 상태의 땅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받은 그 계명의 가장 단순하며 유약적이고 쉬운 명령, 내가 금장가시를 따먹지 마라, 그 한마디 그 명령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범죄하였다. 타락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과 아담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과는 질과 양에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주는 그 계시의 질과 양은 우리의 죄성으로 말하면 막힘이 있어서 조금밖에 모른다 치면은, 사실 아담이 알고 있는 것은 방금 지음을 받은 따끈따끈한 찐빵 같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방 아는 거죠. 하나님과 교통을 에덴에서 누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느시다가 아담아 부르면 툭 튀어나와서, 예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잘 지내냐? 행복합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그 교통이 막힘이 없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그 초실절과 같은 첫 열매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을 지니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 아는 신지식이 타락한 인간의 신지식과는 비교가 안 되는 차원이죠. 양과 질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행복한 땅에서 가장 행복한 가장 완전한 조건에 지음받은 상태 속에서, 그리고 가장 단순한 명령 한 가지, 그런 하나님을 가장 많이 아는 지식의 범위 안에서 또 불구하고 아담이 범죄했다. 그래서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그 범죄 성격이 무겁고 질적으로 굉장히 위태롭다 하는 것을 그냥 설명해 주는 부분들이죠. 아이들을 가르칠 때, 신앙을 가르칠 때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래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들이 묻는 게 뭐냐면,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이렇게 물어요. 교사하면 또 집에서 아이들 가르치면 항상 그 질문 받죠. 하나님은 다 아시지 않는가?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담이 죄를 범할 것도 아시지 않았을까?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죄를 범할 걸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겠죠? 그것도 몰라요? 이건 불편해. 아니, 대답을 안 하기로 작정하신 건 아닐 거고 그냥 대답을 해주셔야 제가 힘이 나죠.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이용 집사님, 여기 저 없으신 분들 계세요. 책 없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혹시 카피가 있는데 나눠드릴게요. 그 아셨죠, 하나님께서, 그죠? 그러면은 그 아셨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니까. 그런 다음에 지난 학기 때 배운 얘기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작정하셨죠?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우주 가운데 있는 중에서 하나님의 작정과 그 뜻을 벗어나서 홀로 존재하여 스스로 발생할 수 있는 일은 있다 없다? 없어요. 만일 하나님의 능력과 그의 뜻을 벗어나서 스스로 존재한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의 하나님. 하나님보다 독립, 하나님보다 절대 독립은 없어요. 하나님이 선하신 뜻에 따라 모든 일이 벌어지느냐? 그때 선하심의 뜻에는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괜히 복잡해지는 말을 꺼내버렸네. 제가 이게 높지 않아가지고 어떨지 모르겠어요. 선하신 뜻, 그러면 두 가지를 구분해야 돼요. 하나는 하나님의 모든 뜻은 선하다. 하나님의 모든 뜻은 선이다.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러시겠죠? 왜냐면 하나님은 선이시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모든 뜻은 선하다. 그런데 그 선하신 뜻 가운데서 있는 우주의 모든 일, 우주 가운데 있는 모든 일들은 말이죠, 그 중에 악한 일도 있다 없다? 일도 있죠. 그러면 이 악한 일도 선하다는 뜻일까요? 왜냐하면 모든 일이 하나님 뜻과 그를 벗어나서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으니까, 그러면 우주에 있는 악한 일도 하나님 선한이다 이런 뜻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우주에 가운데 모든 일이 하나님 뜻 가운데 이른다, 그런 말은 그것이 악하다, 그렇지 못하다는 성격 이전에, 악이다 선이다를 판단하는 게 이전에 그 일 자체가 하나님이 정하신 그 능력과 경륜과 뜻, 의지, 그것을 벗어나서는 있을 수 없다. 존재론적으로. 존재론적으로. 어떤 거든지 하나님께 종속되어진다. 근데 그 일이 악이냐 선이냐는 그 다음 문제가 또 다른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된 계시의 뜻에 비추어 악이냐 선이냐를 판단하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커다란 존재 차원의 구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 악을 구별하는 계시를 보여주세요. 양심과 율법 가운데 이 선악을 구별하는 계시를 보여주시면 인간은 자신에게 있는 어떤 일, 우주에 있는 어떤 일을 이것에 비추어서 이것이 선인가 악인가를 판단해요. 그 선, 악에 대해서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판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뜻에 따라 선, 악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에 따라 판단이 되어지는 것인데 요렇게 판단되는 선, 악의 차원이 있고 이 모든 것을 망라하여 우리로서는 알 수 없지만 우리로서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몰라 우리가 다 모르지만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비밀한 가운데 비밀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으로서의 그의 크신 어떤 뜻이 있는데 그 뜻은 때로는 우주 안에 발생하는 악조차도 우리가 볼 때 선한 일조차도 어떤 일이건 간에 그 일의 성격이 선이건 악이건 간에 우주 안에 발생하는 모든 것을 망라하시어 그 우주의 일을 경륜해 가시는 하나님이 본래 선하심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한 뜻 가운데 그 모든 일은 결국 선으로 종착될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의 선하신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발생하는 어떤 악, 그건 악이기 때문에 훗날 심판하심으로 공의를 드러내시어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실 거라고요. 근데 그 일을 왜 허락하셨을까? 라는 것에 대한 배면의 뜻은 우리에게 몰라요. 우리가 모르는데 그 모르는 것조차도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는 높고도 깊도다. 그의 선하심이여 찬양을 받기에 합당합니다. 라고 동의하며 감동적 일거를 그날의 때는 우리가 어렴풋이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알게 하실 거라고 그러죠. 그때까지는 우리가 뭐죠? 자,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아담이 타락한 걸 하나님이 아시지만 아시고 또 하나님이 그걸 작정하시고 계획하셨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럼 질문은 뭐냐면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저희 아들 녀석은 예정론과 이 하나님의 그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주권 문제만 나오면 머리를 터져 하는 아파하는 녀석이에요. 걔 끊임없는 질문에 애가 답을 못 찾고 있죠. 그 질문이 계속 뭐냐면 선악과를 왜 놓으셨습니까? 그건 말이야 선악과가 없다면 인간이 인간이 아니지. 왜요? 선악을 금지하는 나무를 두시고 이걸 따먹지 마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우리가 따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신 게 아니냐.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축복의 내용이다. 너는 로봇가 좋으니? 네 스스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좋으니? 그거야 사람이 좋죠. 그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로운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선악과를 놓으시고 따먹지 마라 하신 거야. 아이 아빠, 내 질문은 그게 아니에요. 뭐야? 내 질문은요, 우리가 따먹을 것이냐 안 따먹을 것이냐 이 자유의지가 없다는 것을 생각하거나 있다는 것이 좋다는 걸 내가 묻는 게 아니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결국 따먹을 거라는 걸 하나님이 하셨다는 데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우리가 자유들 상에서 따먹을까라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그를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하지 아니하시면 나타나지 않을 거라는 하나님 주권의 문제란 말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굉장히 신학적이죠? 3학년 때부터 묻기 시작한 질문이었어요. 그때까지 지금 제가 답을 못 주고 있는 거예요. 하, 그러니 자식, 하나님을 믿으면 되지. 이렇게 그냥 막 윽박지르자니 체면은 아니고. 그런데요, 그 질문은 정확한 질문이었어요. 우리가 1차적으로는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줘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신앙적 반응을 보이는 안 보이는가를 하나님이 보시는 거죠, 이렇게. 그런 의미에서 자유의지가 일전 답이에요. 그러나 그건 충분한 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미리 아셨다. 그리고 미리 아셨을 뿐더러 따먹는 일조차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다. 그럼 질문은 하나님은 왜 그런 뜻을? 그걸 묻는 거죠. 왜냐하면 그 결과가 너무 어떠니까? 비참하니까. 죄를 지은 것에서 그 결과가 별 의미가 없으면 이런들 어떻고 저런들 어떻게 해요?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때요? 그냥 살면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그렇지가 않은 거죠. 그 죄를 범함으로 인한 죄의 비참한 결과는요, 끔찍스럽거든요. 우리가 충분히 그 비참함을 인식하건 인식하지 못하건 무시무시해요. 언제 그 무시무시한 정도로 아냐면 그날이 되면 알아요. 그날이 되면.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셨을까? 하나님 왜 자유의지를 두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따먹지 마라, 아니 자유, 따먹을 수 있는 자유를 주시면서도 어떤 유혹이 있을 때, 사탄이 이렇게 유혹을 할 때 아냐 라고 그걸 물리칠 특별한 은혜를 더 해주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그렇게 바꿔보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었어요? 따먹을까 말까 거기에 있었어요? 그거를 신학적으로 뭐라 하냐면 중립상태라고 해요. 순전한 상태라고 해요. 고백을 하길 때 아담의 최초의 창조의 상태는 순전한 상태나요. State of innocence라, 순전한 상태. 죄를 범하냐 순전한 상태에 있는 그 상태에 있어서는 중립적이에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는 상태인데 그 자체로 아직 죄를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뭐가 있어요? 의로운 상태예요. 죄가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로운 상태죠. 최초의 그 의의를, 최초의 의의를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최초의 의의 상태, 순전한 상태를 계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는 책임을 인간에게 주지 아니하시고 인간이 죄를 범할 것을 미리 아시는 주께서 아예 그걸 막을 수 있도록 부가적인 은혜를 더하셔서 시험이 왔을 때 아니야라고 끊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더하셨다면, 그러면 선택적 자유는 있으면서도 시험이 올 때마다 주께서 착 하고 도와주시는 은혜 때문에 물리칠 수도 하셨다면 죄를 범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부가적인 은혜, 지금 제가 부가적인 은혜란 말하는 건 전부 신학적인 용어들이에요. 근데 풀어 설명하고 있는 건데 안 적으세요? 부가적인 은혜. 여러분이 나중에 누굴 가르치려고 그러면요, 그런 단어 하나가 다 중요한 단어가 돼요. 왜냐면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뭐더라? 그런 게 있는데 그것이 없어서 그래서 저렇게 된 거야, 이렇게밖에 설명하시네. 그 상대방은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없어서 저렇게 된 거, 그것 저것이 뭔지를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그 단어들이에요. 하나하나 귀담아 들으시고 적어놓으시는 게 좋아요. 부가적인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지 아니하심으로 최초의 의의 상태를 유지할 전적인 책임이 인간의 자유의지에게 주어졌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미리 아셨을 뿐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질문은 그러한 부가적 은혜를 더해주지 않으시기로 작정하셨을까? 질문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있었더라면 책임을 면할 수 있을 텐데. 자, 질문은 다 그렇게 나가는데 거기에 대한 답은 뭘까요?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거는 분명해요. 우리를 죄 없이 창조하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의 명령 앞에서 순종할 것이냐 불순종할 것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유와 권능을 주셨, 능력을 주셨어요. 우리가 불순종할 수 있는 유혹도 받지만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참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나 이건 안 주셨어요. 항상 우리가 순종키로 결심하는 것과 관계없이 기계적으로 순종이 되어지도록 우리를 도우실 장치는 두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죄를 범할 것을 막아주는 것, 다시 말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결정할 자유는 다 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불순종할 수 있는 길은 막아버리시는 그런 의미에서의 기계적 장치는 하나님 주시지 않으셨어요. 아마도 그것은 자유의지의 고상함이 얼마나 특별한 것인가를 우리가 다 모르기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그 장치가 하나님의 우리 주신 고의 자유의지를 방해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충분히 모르겠는데, 그러나 신학자들이 그 문제의 답을 아무리 궁금해도 모르죠.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으로 보니까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 답을 인간이 물어볼 수 있느냐 라는 질문의 성격을 판단해 본 거죠. 질문의 성격은 인간이 호기심에선 물어볼 수 있으나 그러나 인간이 물을 수 있는 질문은 아니겠다. 이게 하나의 신학적 답변이었어요. 우린 지금 다 물어봤잖아요. 이렇게 저희 아들 자식도 물어보고 있잖아요. 물어보고 있어서 그 질문이 되고 있다고 묻는데 그 질문이 질문에서 가능한 전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선하심과 지혜에 대한 우리의 무지예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그 무지가 본래 우리 존재의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그 하나님께 그걸 묻고 또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고 우리의 지식과 이해의 범주에 따라서 그것이 과연 합당한 거냐 잘한 것이냐 못한 거냐고 하나님께 이렇게 토론할 수 있는 것이냐 그 부분의 문제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심에 있어서 우리의 판단을 받으셔야 하는가 그 부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선악과를 두셨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 거죠. 하나님 선악과를 왜 두셨습니까? 이렇게 하면 더 좋은 거 아닌가 한번 들어보십시다. 하나님이 당신이 하신 일이 잘한 일인가 못하는 일인가 우리가 들어보시고 들려주시고 우리가 아는 이 지혜로 따라서 한번 판단해 보십시다. 뭘 판단해요? 하나님 행하신 일에 대한 선악을 판단해 보십시다.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존재론적으로 우리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한 궁금증은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지혜의 깊이를 알기 위하여 질문하며 궁금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질문이 과연 그것이 잘한 일인가 못한 일인가 이렇게 하면 더욱 좋았을 텐데 왜 이렇게 했을까 이런 식의 판단의 동기로는 물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질문이 타당한 질문일 수 있고 잘못된 질문일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결정은 질문하는 사람의 내면적 동기와 맞물리니 꼭 신앙적 질문이냐 불신앙적 질문이냐가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그 질문을 통해 그러므로 나는 불신앙하겠다 그래버리면 뭐가 됩니까? 이미 그거는 자신이 하나님 머리 위에 올라서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훗날 우리를 깨워주실 그날까지 하나님의 지혜롭고 선하심을 믿고 그 계시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겠다면 그 뭐입니까? 하나님으로서의 피조물을 유치해서 1차적 신앙관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따먹는 것에 대한 절묘한 하나님의 그 시험 방법이었어요. 그 나무가 하필이면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일까요? 그게 하필이면 knowledge of good and evil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일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첫째 하나는 뭐예요? 1차적으로는 자신의 행동에 옳고 그녀에 대한 판단을 누가 하겠다? 내가 한다. 자신의 행동,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그러면 인간이 어떻게 살 것이냐? 자신이 어떻게 살 것이냐에 대한 삶의 최종적 권위를 선과 악의 최종적 권위를 결정을 내가 하겠다. 그것의 표시가 바로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나무를 두신 이유가 뭔지 아느냐? 이걸 따먹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거를 금하신 것이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전한 선하심을 의심토록 이끌어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에 대한 선악의 판단을 누가 한다? 내가 한다는 거예요.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뭐예요? 자신의 행동에 대한 내가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행동을 결정할 최종적 권위를 누가 결정해? 내가 하겠다. 그 선악을 결정하는 최종권이 자기가 갖는 거예요. 두 번째, 선악과를 두신 하나님의 동기와 그 경륜의 그 선하심을 뭐 하는 거예요? 의심이 나가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갖다 줄까봐. 하나님 우리에게 선하지 못한 동기를 갖고 계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행동, 하나님의 경륜을 선악간에 판단해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판단, 자신에 대한 최종적 판단. 두 가지 행, 그 두 가지 의미가 선악과를 따먹는데 그대로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시험을 들어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라는 과실한 이름 붙인 게 얼마나 절묘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다른 이름을 붙였어도 시험의 성격은 똑같아요. 그냥 따먹지 마, 이름 없이. A나무, 홍길동나무. 이 홍길동나무 따먹지 마라. 그래서 따먹었어도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 그 이름을 몰아주셨어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왜 그럴까요? 그걸 따먹는 행동의 죄악성이 갖고 있는 의미를 다시 가르쳐주는 교훈적 뜻이 이미 담겨져 있죠. 하나님 미리 아셨어요. 분명히 미리 아셨어요. 결국 인간은 이 앞에서 우리가 죄를 범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저희가 판단 안 했으며 그리고 저의 판단을 저하게 두었습니다. 입을 분명히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두심이 참으로 선하시고 지혜로우십니다. 비록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러므로 주의 그 선하심과 지혜로우심이 주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이 일로 말미암아 드러날 것인지 우리가 보기를 원하며 계시받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으로 예수 오실 때까지 있었던 것이고 다시 오셔 새하늘 새하늘 때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과 하고 계속 하나님께 미래의 소망으로 지혜로 간구하면서 성경책에는 기록된 성경 말씀에는 그 부분에까지 자세한 논리적 결론을 추론할 만큼 분명히 계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근데 계시록 마지막에 가면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와 그 영광을 찬송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속에서 마지막 모든 답이 풀릴 것을 암시해 두고 있죠. 그리스도의 영광의 오심이 아마도 그 질문에 대한 제한적인 답변이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어진 우리를 향하여 주께서 직접 하나님의 형상의 온전함, 망쳐지지 않은 그 형상의 온전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루실 새 하늘과 새 땅의 축복이 과연 어떤 것이겠는가를 조금이나마 우리가 모색해보게 되어지면 에덴 동산과 비교해볼 때 선악을 금지하는 나무를 두셔 죄가 무엇인지 인식해 하시고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심으로 다시는 모든 행동을 스스로 결정할 고상하며 고상한 자유의지가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는 죄를 범치 않는 특별한 형태의 상태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거든요. 그 땅의 복락의 크기를 넓이를 에덴 동산의 최초 상태가 비교해보면 이건 다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위협과 시험과 유혹이 더 이상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유의 상태에 있는 그래서 자발적이며 의지적이며 온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함에 도무지 어둠의 그림자가 없는 그 빛 가운데 있는 곳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거든요. 근데 에덴과는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에덴 상태의 최절정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럼 뒤집어 물어봐요. 그러면 에덴의 상태가 왜 보기에 좋았더라 그러셨을까? 그럼 그것은 불완전한 상태였나? 새하늘 새 땅이 완전한 상태면?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죠? 답은 뭘까요? 답은 뭐예요? 에덴 동산은 완전하다 1번, 불완전하다 2번. 모른다. 몇 번일까요? 에덴 동산은 완전해요. 완전해요. 그런데 왜 생활화 설탕은 더 완전하냐? 세상에 완전에도 비교급이 있느냐? 완전, 더 완전, 가장 완전. 그럼 처음 완전은 불완전? 그게 개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거는 그때의 그 규모와 수준에서의 완전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C가 그 자체로 완전하나 나무로 자라 열매 맺을 때까지 비교하면 어때요? C는 C에 불과하죠. 그런 형태처럼 그 자체로서의 완전성이 있어요. 에덴 동산은 보기에 좋으셨어요. 인간의 죄로 인해서 그것은 어둠의 그늘에 지우게 됐어요.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은 그것과는 다른 의미에서의 찬란한 완전이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번 항의 고백, 어떻게 그 어려운 부분을 이 정도로 고백하자고 동의를 모으고, 잘 보세요. 그 어려운 부분을, 우리의 시조들은 사탄의 간계와 시험의 유혹을 받아 금지된 실과를 먹음으로 범죄하였다. 이건 사실에 대한 묘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범한 이 죄를 그의 지혜롭고 거룩한 계획을 따라, 이건 고백이에요. 거룩, 그 계획이 있는데 계획을 따라 허용하셨다. 아, 하나님이 알고 작정하신 일이다. 근데 작정이라는 말 쓰고 허용이라고 그랬나요? 이 말은 왜 그랬을까요? 이것도 신학적 단어예요. 작정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하신 일, 이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일을 만들고 적극적으로 하신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 거는 작정이란 말을 그냥 그대로 쓰지만 죄 범한 일, 그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자신의 선한 목적을 위하여 직접적으로 만들어 가신 일이 아니고, 죄를 행하는 자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한 그 죄의 발생을 하나님께서 발생토록 내버려 두시고 허락하셨다. 그런 의미에서 허용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허용한 말은 뭘 의식한 것이냐면, 죄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으나 그 일을 하나님이 일어나도록 작정하셨다. 그 말을 합쳐서 허용이라고 쓴 거예요. 좀 골치가 좀 아프죠? 어째 골치 아프다. 글쎄, 좀 골치가 아프네요, 저도. 죄에 대한 책임, 죄의 책임, 그것을 죄의 책임 있는 사람은 죄를 진 사람, 죄의 조성자라고 표현을 해요. 죄를 직접 행한, 죄를 범한 죄의 행위자, 범인. 그 죄의 조성자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이 아니시고 사람이다 라는 것을 그대로 전제하면서 그러나 사람이 범한 죄조차도 하나님의 우주의 통치를 벗어나서 발생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를 직접 지신 분은 아니지만 그의 통치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런 뜻으로 뭐라고 말한 거예요? 허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굉장히 편리해요. 누가 어떤 큰 불행한 일을 당하잖아요. 지진이 났어요. 큰 어려움 당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왜 일을 뭐라고 그래요? 허용하셨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허용하셨을까. 이 자연적 재난이 죄로 인한 것이거든요. 허용하셨는데, 그 다음 이는, 이건 왜냐면, 왜 그렇게 허용하냐면, 그것을 명령하시어 궁극적 목적이 나와요. 뭐라고 그래요?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로. 이게 궁극적 목적. 인격이 바로 피조물인 구속받은, 구원받은 인간이 이 신학적인 난제 앞에서 신앙 가운데 고백하는 마지막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 그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계획하신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말한 하나님의 영광에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난다는 얘기일까요? 마지막 때가 되면 새해와 새 땅에서 새해와 새 땅에서 과연 하나님이십니다. 과연 하나님은 지혜로우십니다. 과연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 높고 높으신 경륜에 우리가 찬송드립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것, 그 마지막 순간에 그거를 드러내실 목적으로 일을 하셨다. 그래서 이게 모든 구원 계시의 궁극적 목적이에요.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시사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사랑으로 역사하시나? 그것은 곧 무엇이에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 정도로 요약해놓고 여긴 더 이상 무슨 말이 없어요. 왜 하셨나를 하나님의 영광 이상의 너머론 설명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경륜에 대한 선악의 판단을 절제하고 있죠.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뭘까요? 우리말로 보면 뭘 같아요? 제가 영어 원문은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범한 이 죄를 그의 지롭고 거룩하신 계획을 따라 기쁘게 허용하셨는데 이는 그것을 두 가지 가능성이 있죠. 하나는 그들이 범한 죄를, 또 하나는 뭐죠? 그 거룩한 계획을, 이렇게 할 수 있죠. 두 가지 우선 가능해요. 근데 그 다음 더 읽어보죠. 그것을 명령하시어 그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미 계획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면 뒤에 계획하셨게 나오니까 명령하시어서 계획을 명령하시어 그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로 이미 계획하셨다는 말은 조금 이상하죠. 그럼 1차적으로 제가 우리말 구문 분석을 하면 그것을 뭐로 이해할 수 있어요? 죄를 이해해요. 그렇죠? 영어 원문은 어떻게 했는지는 쉬는 시간에 제가 보고 올게요. 죄를 명령했다는 말이 그럼 이상하죠. 그죠? 그러면 계획으로 봐야 될 것 같죠? 제가 쉬는 시간에 얼른 영어 원문 어떻게 했나 보고 올게요. 권사님 질문이 참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두 번째. 자, 그럼 두 번째 장 넘어가요. 같이 읽어요. 시작. 이 죄로 말미암아. 이 죄로 말미암아 그들은 본래의 의의를 이렇게 했다. 본래의. 아, 그러니까 죄를 범하기 전에 우리가 가졌던 본래의 의의가 있구나. 이 본래의 의의는 죄를 범하기 이전의 순수 순전의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렇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교통도 끊어지게 되었다. 교통도 끊어지게 된, 이건 아주 중요하죠. 이것을 바로 뭐냐면 영적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로 죽게 되었을 때의, 죄로 죽게 되면 죽게 됨의 의미는 한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 땅에서의 현세적 죽음이 있어요. 현세적 죽음. 그건 실제로 영혼과 육체가 일시적으로 분리되는 죽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육체는 땅으로, 혼은 낙원과 지옥의 형태로 나뉘어져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진 의미의 죽음, 현세적 죽음이 있고 또 하나는 영적 죽음이 있죠.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과 의와 성,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없게 되어져요.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고 그 다음에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그런 육체와 영혼이 결합된 채 하나님의 영벌에 들어가는 죽음이에요. 영원한 죽음은 육체와 영혼이 결합된 채 영벌에 들어가는 죽음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심판 때에서 마귀와 더불어 죄인들이 받게 될 죽음의 형태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육체의 죽음은 여전히 있겠으나 새하늘과 새 땅이 있기 전에, 그러나 영적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건짐을 받은 것이요. 그래서 살아서 믿으면 죽어도 산다. 이미 산 자가 된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이 되어졌고 성령께서 내주하신 거고 그 영원한 죽음을 면케 되셨죠. 그리고 영과 육의 모든 기능과 기능이 전적으로 더럽혀지고 말았다. 그래서 그 전적 부패를 의미하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넘어가서 사망과 사항 속에서 우리는 오늘의 가장 중요한 주제, 원죄론을 다루게 되어져요. 98페이지. 원죄론. 먼저 사망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온 인류의 시조이기 때문에 실제로 좀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의 아담과 하와가 범한 죄의 죄책은 뭘 의미하죠? 죄에 대한 책임이에요. 그로 인해서 받을 벌을 다 포괄하는 말입니다. 죄에 대한 책임은 모든 후손들에게 전가되었고, 전가란 말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것은 무엇에 대한 반대 개념이냐면 우리가 직접 범한 것이 아니고 아담의 범한 죄가 우리한테 넘어왔다는 뜻인데, 이것은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왜 아담이 범한 죄가 나하고 상관 있는가를 설명하는 신학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설명드릴게요. 또 그 다음에 그 죄로 인하여 바로 그 사망과 부패한 성품이 통상적인 출생법에 의해서, 이거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한 생식의 방법을 통해서 리프로덕션을 계속 이렇게 해낸단 말이에요. 재생산을 해나가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모든 인류에게 다, 그러면 통상인 출생법에 의해서 딱 밑에 줄 치면 예외가 있다.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통상적인 출생법에서 나지 않으셨죠. 그러니까 성령에 잉태하신 예수님은 여기서 싹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 말을 붙인 거예요. 그 시조들에게서부터 후손들에게 유전되었다. 전가되어짐으로 후손들에게 내려오니 그걸 가르쳐 뭐라 그래요? 유전되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질문. 아담의 죄가 왜, 어떻게 아담과 상관없는 우리들에게 전가되는 것일까? 어떻게 아담의 책임이 우리한테 넘어오나? 그 부분. 우선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넘겨왔다. 원죄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원죄가 있을까 없을까. 원죄가 있다면 그 원죄를 인정하게 되는 그 죄의 전가, 남의 다른 사람의 죄가 남한테 넘어왔다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것이냐, 이게 문제. 여러분, 원죄를 믿으세요? 그러면 그 원죄는 본래 여러분 지은 죄가 아니죠? 본래 우리가 지은 죄가 아닌 게 왜 우리에게 넘어왔을까요? 우선 첫째, 누구의 죄가 넘어왔나요? 아담과 하와의 죄죠? 아담의 죄가 우리에 넘어왔는데 그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어떻게, 왜 넘어와야 될까요? 후손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니까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넘어오면 우리 할아버지 죄는 왜 나한테 안 넘어오지? 나는 할아버지 후손인데. 그 질문이 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아담의 후손이니까 우리가 죄를 범한 원죄가 넘어왔다는 말은 해석이 필요하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냥 아담의 후손이니까가 자연적으로 내가 할아버지 후손이니까 이런 식의 의미의 자연적 출생에 따른 후손제 개념으로 그냥 말해버리게 되면 아담 이후에 산 모든, 우리 앞에 산 사람 모든 죄를 다 내가 짊어져야 한단 말이야. 그럴 순 없지.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어떤 해석이 좀 필요해요. 어떻게 좀 다르게. 그 다음 아담의 죄를 우리가 넘겨받는다면 아담이 지은 모든 죄를 다 넘겨받나요? 아담이 평생에 지은 죄, 900 몇 살? 아담이 960 몇 살까지 살았나? 지긋지긋하고 오래 산 인생, 그 인생 동안 아담이 숱하게 죄를 범했을 텐데, 아담의 모든 죄가 다 나한테 넘어왔다? 그런 뜻일까요? 그 두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정답을 얘기하면 쉬워요. 금방 끝나요. 첫째, 아담이 타락하는 그 순간에 범한 첫 번째 범죄만 넘어오고, 타락한 이후에 평생의 지은 죄는 넘어오지 않았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푹 놓으세요. 아담이 지은 무슨 죄만 넘어왔어요? 첫 번째 죄. 그럼 어떤 죄일까요? 선악과를 따먹은 죄. 그것만 넘어. 나머지 선악과 따먹은 죄, 나머지 그냥 부부싸움하고 그냥 혈뜯고 뭐 이 모든 죄는 다 우리에게 넘어오지 않았어요. 우리가 상관없어요. 무슨 근거로 그렇게 자기 멈대로 얘기하시죠? 근거가 뭐냐? 근거는 어떻게 보면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근거가 없는데 신학적인 사고예요. 성경에서 이 질문에서 이렇게 답을 정확히 말씀 안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우린 첫 시간마다 이게 안 지워져요. 지난번에도 첫 시간, 여긴 지워지네. 네, 예, 네, 그렇죠. 아담의 죄는요. 아담의 죄는요, 아, 이게 뒤엔 보이지도 않겠어요, 그렇죠? 안 보이시죠? 제가 말하면 쓸 테니까, 대체 무슨 말을 보시고 대충 그냥 하세요. 아담의 죄는요, 첫째, 인류의 대표자로서의 죄가 있어요. 인류의 대표자로서의 죄가 있고, 그 다음에 자신의 개인으로서의 죄가 있어요. 한 개인으로서의 죄가 있고. 아담이 인류의 대표자로 지은 죄는 어떤 것이고 개인으로 지은 죄는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막 이제 말씀의 지식을 동원해서 막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어요. 아주 쉬워요. 제가 답을 말하면 아 그러네 그럴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에덴 동산 안에서 지은 거는 인류의 대표자로 지었어요. 동산 쫓겨난 다음에 지은 죄는 개인이 지은 죄예요. 1차를 그렇게 주시면 돼요. 제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둘이 딱 살았을 때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 앞에서의 아담과 하와는 자신이 자식을 낳기 이전에 뭐예요? 하나님의 온 인류의 대표자로 서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나서 에덴 동산 쫓겨난 다음에 자식들을 주렁주렁 낳기 시작했을 때는 어땠어요? 그때는 이미 자신의 한 개인으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아담이란 말 있잖아요. 아담 히브리어로 아담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보통 명사로도 사람이란 단어예요. 고유 명사로 아담이듯이. 그러니까 이름의 뜻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느니라 그가 곧 사람이니라 그거예요. 근데 이름이 사람이 된 거예요. 그게 아담인가 똑같은 아담이 히브리어니까. 그 당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인류의 대표로 서있어요. 인류의 대표자긴 대표자인데 어떤 의미에서의 대표자냐면 우리를 생육적으로 번성시키는 육신의 아비로서의 우리의 조상으로서의 대표자일 뿐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아담이 인류를 대표하여 그 이후에 자신의 허리에서 날 모든 인간을 개념적으로 다 망라하여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라는 한 존재, 인간이라는 인성, 인간의 본질을 자신이 홀로 대표하며 자기밖에 없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은 언약의 대표자여 상대자로서 죄를 범한 그 죄성이 바로 온 인류에게 죄책이 전가되는 참된 이유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 생각해보세요. 지금은 인간의 본성, 인류 그러면 누가 인간의 인성을 대표할까요? 제가 대표할 수 있을까요? 제가 대표하지 못해요. 저는 제 개인의 어떤 특성에 한계가 제한된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인간성이 공통된 성질을 지니면서도 각각의 특성들이 다 달라서 다른 모양을 갖추고 있는데 아담 때는요 둘밖에 없었어요. 온 인생에 둘밖에 없는 그 자체가 바로 인류였어요. 그리고 그 인성의 총괄이요 요약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 안에 온 인류가 담겨져 있었어요. 담겨진 모든 인류가 아담이 범한 그 죄로 인해서 자신들도 직접적으로 범하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의 죄에 동참케 되고 참여케 되어지는 성질을 지니게 되는 것이 바로 언약의 대표로서의 아담이 서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인류의 아담의 대표로 서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성경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잠깐 쉬시고 제가 성경을 열어서 그 부분을 설명해 드릴게요. 로마서 5장을 한번 보죠. 성경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을 보게 되면 아담 안에서 우리가 죄를 범한 것,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어떻게 이해해 오를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잘 나타납니다. 먼저 5장을 보면 1절에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의심을 얻었은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10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 아들 죽으심을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화평을 누리자. 그 세상을 구원 얻을 것이니라. 그래서 1절부터 10절까지 이제 쭉 우리가 구원, 주 안에서 이룬 구원의 내용을 말하면서 그 내용을 전제로 깔면서 그 원리를 설명해 줄 때 12절부터 21절 넘어가는 가운데서 앞에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그것에 우리가 건짐받을 죄의 상태와 비교하면서 제1아담으로서의 아담과 제2아담으로서의 둘째 아담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표상과 실체 관계로 설명해낸 대목이 나타납니다. 먼저 그 12절을 보시면요. 이러므로 한 사람을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12절 자세히 보세요. 한 사람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 한 사람은 누굴까요? 아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아담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구나. 그래서 사망이 왔구나. 그걸 이제 이해를 했어요. 우리의 관심은 지금 뭐에 있죠? 원죄. 원죄란 아담의 죄는 자신의 죄니까 뭐예요? 본래 자기의 죄. 우리에게 있어서의 원죄니까 원죄는 항상 아담 아닌 다른 사람이 아담의 죄책을 받아야 하느냐 아니냐의 문제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이 이르렀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사망이 모든 사람이 이르렀으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죽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요?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그렇죠? 무슨 죄? 5장 12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그 말 뜻이 무엇일까요? 아담이 죄 12절 첫째에 한 사람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즉 아담이 죄를 지었음에 세상에 죄가 시작되었고 그 말이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이와 같이란 아담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그렇게 될 경우 아담이 죄를 범하듯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음에 그럼 이때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한 것은 무슨 죄? 원죄냐 아니면 자기가 자기 스스로 범한 죄냐 그 두 가지 해석 가운데서 어느 게 맞다? 원죄를 의미하는 게 맞다. 왜 그런가? 그 전체 맥락이 지금 무엇을 얘기하냐면 왜 사망이 이 세상에 왔고 모든 사람이 그 죄인인가를 설명하면서 그 다음 전체 대목이 사망이 이 세상에 온 것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 대목을 끌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를 대가냐면 아담의 죄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비교하면서 예수님의 의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의의 전가를 받듯이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죄의 전가를 받았다. 그 구조를 가지고 예수님의 한 사람의 의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의의 전가가 왜 정당한 것인가를 설명하려고, 봐라, 이미 이런 전가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네가 의롭게 행하지 않아도 예수의 의의로 말미암아 네가 구원받는다, 그렇게 의의가 넘어가는 거다 너에게. 어떻게 그런 일일 수 있는가? 사람이 의로우면 그가 의롭고 내가 아닌 것이고 나는 아닌 것이지 어떻게 남의 의의가 나한테 넘어오는가? 그거는 이미 일찍이 그런 원리가 있었으니 뭐예요? 죄가 너무 맞지 않느냐? 그를 설명을 통해서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이란 뜻은 아담이 죄를 범하여 사망이 이 세상에 왕노로 하게 된 그것처럼 실제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가로열고 뭐예요? 아담과 함께 아담 안에서 그거예요. 아담 안에서 자기가 그 다음에 뭐예요? 아담 안에서 콤마 찍고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그게 가로다는 거예요. 그게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을 마음대로 쓰네. 아 그건 아니고 쓰는 게 아니고 뭐예요?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해석. 해석과 쓰는 것을 혼동해서 저를 이상하게 만들면 굉장히 곤란한 입장이네요. 해석을 해드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가로 열고 아담 안에서 콤마 찍고 직접적으로 지은 죄는 아니지만 가로 닫고 죄를 범하였음에 즉 뭐예요? 원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다 사망이 이 세상에 오게 된 것이라. 그게 5장 12절의 말씀이에요. 그 15절부터 18절 대목이 바로 무엇과 무엇의 유비의 근거인가를 설명해 주잖아요.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사, 구원의 은사,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 즉,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 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각각 대표성의 원리에 근거한 전가가 있다.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맺은 그 언약을 깨트림에 그 언약에 함께 참여한 자로서 우리가 아담의 지은 죄를 전가받듯이 새 언약을 맺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나가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완성자로 계실 때 그 언약에 함께 믿음으로 동참한 자에게 그리스도의 의의가 넘어온다. 그러면 거기는 뭐예요? 15절 말씀에는 지금 어떤 게 지금 고리가 되어 있어요? 각각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 즉 그 고리에는 뭐예요? 언약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많은 데 넘쳤으리라. 은혜로 말미암아 가로에게 뭐예요? 언약 관계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언약 관계가 있는 것이죠. 이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 말미암아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 인하여 정죄로서라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을 말미암아 왕으로 왔은 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려다. 그러므로 한 범죄로 18절에 한 범죄로, 이 한 범죄라는 것은 신학자들은 이 말에 의지해서 아담의 전 인생의 죄가 아니라 언약으로서 그가 범한 바로 그 죄를 의미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설명이 된 거죠. 그런데 실제로 언약 관계에 있어서의 그 아담 안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말이 그 지금 그 말 그대로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고 해석을 끌어내야 할 때의 해석의 근거가 바로 5장 12절과 그다음에 16, 17, 18절에서 계속 읽은 것처럼 뽑아져 날 수 있다. 그런데 21절, 20절 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은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 속에서 전체적으로 무엇이 전제되고 있냐면 율법에 의해서 죄가 인식되건 인식되지 않건 간에 박창은 집사님 계세요? 로비에 아마 손님 누가 긴급 면회가 있는데 박창은 집사님 계시면 잠깐 밖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자기로 인한 제세 말하면 어린 애들이 좀 쓸 수가 없어 너무 잘못 어린 애들이 어린 애가 자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죽어요 안 죽어요? 그 자체는 바로 뭘 의미해요? 죽음의 원인은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이미 원죄로 인해 죽음이 우리에 왔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다 라고 말했을 때 쉽게 이해할 때는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까 죽을 수밖에 더 있냐 이렇게 이해되지만 이미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으로 원죄로 말미암아 원죄의 죄의 값이 사망인즉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예의 없이 죽게 된다. 그 말의 의미를 포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로 때도 죄 없이 죽어도 어린 죄 없는 아이가 즉 다시 말하면 태어나서 선악을 분간하기 이전에 그 요나에 보면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할 때 그 요나가 말을 안 듣지만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렇게 해가지고 말 듣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성의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수만이거늘 그러시는 그 좌우를 분별하기 이전에 못하는 자란 건 뭐냐면 순전한 자요 어린아 같은 자라고요. 그런 자가 숱하게 있다. 그런 말에도 이미 그 니느웨에서도 이미 사망이 권세가 눌렸다는 것은 결국은 원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사망의 심판이 오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해서 오는 것은 아니다. 직접적인 우리 현실적인 우리가 죄를 범하기 때문에만 오는 것은 아니다. 태어나면서 수태되면서 사망이 역사하고 있다고요. 인간 어미의 모태 안에 수태되는 그 순간부터 이미 사망이 역사하고 있는 것은 원죄의 역사로 인해 사망이 온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는 것이죠. 우리의 직접적이고 개인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 원죄가 도대체 그 사망의 원죄가 도대체 어떻게 우리에게 왔느냐 할 때 5장 12절에 그 가로 열고 언약 안에 자기 직접이 아니라도 올 수 있다는 말의 해석을 통해서 설명이 가능해집니다. 고린도전서 한번 보죠. 고린도전서 22절을 보면 이제 15장 15장 22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지금 무엇과 뭘 비교하냐면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가 비교되어져요. 결국 이 안에서는 결국 아담의 죄의 전가로 그 안에서가 결국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거죠. 아담 안에서 아담의 죄의 전가로 또 아담이 대표적인 언약의 대표자로서 하나님께 범죄한 그 죄책이 우리에게도 아담과 함께 동참함으로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동참되어짐으로 그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져서 이게 긴 말을 아담 안에서란 말을 한 마디 쓴 거예요. 언약의 대표자로서의 아담과 우리가 비록 그 당시엔 존재하지 않았으나 함께 언약의 행위자로 아담과으로 동참함으로써 아담의 범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져 결국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된 것처럼 그리스도의 의 가운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행하지 않았으나 그리스도의 언약의 믿음으로 참여함으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됨으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 것 같으니지라 그렇게 길게 설명된 것을 그렇게 딱 한마디로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요약해놓고 있는 거예요. 결국 중요한 것은 아담의 죄가 어떻게 우리에게 전가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 답은 첫째 그 뭐예요? 육신의 조상이기 때문에 라는 말이 1차적으로 맞지만 그 말 넘어서 어떤 게 더 중요한 개념이에요? 언약의 대표자였다. 언약의 머리였다는 거예요. 온 인류의 머리로서 아담은 온 인류를 대표하는 언약의 머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금지의 명령 앞에서 자신의 자유의 책임을 갖고 서 있을 때 아담의 허리부터 나오는 모든 인류가 사실상 함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언약의 참여자로. 물론 직접적으로는 아니에요. 따라서 아담이 범한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질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 언약 관계에서 설명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참 그 원죄 부분의 어려운 부분은 또 한 뭐냐면요. 죄가 없는 상태에서 죄가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죄를 범할까? 그 질문이에요. 죄인이 죄를 범하는 건 쉽죠? 근데 순전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죄를 범하려면 어떻게 순전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죄를 범할 수가 있었을까? 그것도 이제 신학적으로 한 2000년간 고민해온 문제인데 신학자들이 이제 꾀를 내서 답을 정리하는 건 뭐였냐면 결국 사탄의 유혹 때문이었다. 그것이 하나의 그 불꽃을 점화시킨 것이다. 이 정도로 설명을 해요. 그러면 사탄은 언제부터 죄를 범했나? 이렇게 보면 그 문제는 다시 아담이 범한 죄와 똑같은 문제 어려움에 봉착해요. 사탄은 본래 하나님으로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음받은 피조물인데 그 피조물이 하나님이 지음받았을 때는 역시 사람처럼 죄 없는 상태로 지음받았음에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대적하는 자로 쓰게 되어짐으로 범죄하고 사탄이 되었는데 그 사탄은 인간과 달리 영적 존재로 유기 없이 존재하는 아주 고상하게 지어진 존재였을 거라고 사람들이 믿는 거죠. 그래서 고상하게 지어진 받은 그 사탄이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하나님 되고자 하나님을 배반하는 길을 걷고 자신의 세력을 모으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유혹했다. 그래서 인간이 순전한 상태가 깨지게 되었다. 인간의 순전한 상태가 깨진 건 설명되어지는데 사탄은 그럼 또다시 원래 죄 없는 상태에서 지음받은 사탄은 왜 죄를 범하게 된 것일까? 이 부분에서는 답이 없어요. 그건 어려워요. 그건 다시 생각하셨단 가서 깊도다 부여하도다 깊도에 배워야 될 그 부분이에요. 모릅니다. 아무리 궁금하셔도 소용이 없어요. 모르니까. 원죄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사망이 우리에게 밀려오는 죄의 책임 부분이 원죄로 와요. 또 하나는 부패한 성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원죄가 있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아는 것은 두 가지 관찰을 통해서 알아요. 첫째는 뭐예요? 우리 가운데 다 죽는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태중에서 죽더라. 이미 태중에서 죽고 선악을 행하기 전에 이미 죄인이 이미 죽게 되어진다면 그러면 사망 권세가 모든 사람의 미침에 죄가 다 있다는 걸 의미하는데 모든 사람의 사망이 미친다는 것은 모두가 죄인인 걸 의미하는데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은 자기가 범한 죄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원죄라. 죄를 범하기 행동으로 범하기 이전에도 죽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서 사망의 원인을 보니까 아, 그 원죄가 우리에게 오는구나. 전가를 설명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부패한 성품이에요. 부패한 성품. 인간이 의를 향하여 나가지 아니하고 인간이 죄를 향해 치닫는 부패한 성품의 관찰은 예외 없는 관찰은 곧 인간이 바로 원죄의 영향권 안에 있음에 대한 경험적 증거죠. 그 부분을 가서 아까 읽던 3번 항에서 부패한 성품이 어떤 사망과 부패한 성품이 시조들에게부터 후전들에게 유전되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이 부패한 성품에 대한 관찰은요 성경에 곳곳에서 나타나요. 사실은 그래서 좀 쉬워요. 시편 51편 보면 다윗이 바세바 간음한 뒤에 회개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바세바 크게 깨달은 게 제가 다윗이 크게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신이 엄청난 죄를 저질렀잖아요. 간음과 살인죄가 다 막론하신 다음에 회개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자신이 본질상 죄에 대한 사실에 대한 각성이에요. 그래서 시편 51편은 로마서 7장하고 그 내용과 깊이가 서로 방불해요. 그래서 신약의 로마 7장은 구약의 51편, 시편 51편 이렇게 말을 하면 돼요. 시편 51편 속에서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습니다라고 말해요. 그는 저의 어머니가 죄인입니다는 뜻이 아니고 자기가 본질상 뿌리부터가 죄의 성품을 타고난 자임을 처절히 깨닫고 주 앞에 회개하며 나오는 거죠. 그 고백을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고백한 거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건져낼꼬라는 그 고백의 탄식은 자신의 힘으로선 지워도 지울 수 없는 뿌리 깊은 죄의 성품이 자신 안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깊게 깨달아 보게 된 거죠. 그 깨달음이 깊어지자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노년에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계속 또 인식 속에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과 그 두 가지는 결국 우리 인류 전체의 뿌리 깊은 죄의 성품을 가장 극명하게 소멸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한 군데 보죠. 예배소서 이 죄의 성품으로 인한 결과가 우리에게 어떤 일을 미쳐지는가. 자, 우리가 죄의 성품이 죄로 뿌리 깊다라고 말하니까 도덕적 타락상에 대한 흔적만 얘기하기 쉬운데 또 다른 측면은 뭐냐면 죄의 성품이 우리의 뿌리 깊은 결과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빛되심 이런 말들이 우리에게 도무지 이해하는 말로 다가오지 않고 있다는 사실 자체,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믿음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말하면 말씀에 순종해가는 성화적 삶의 체험이 이 말에 대한 실체적인 이해를 어렴풋이 열어준다는 것, 그거 자체가 죄의 성품이 유전되어 왔다는 사실에 대한 또 다른 결과적인 측면에서의 하나의 그 논증이에요. 하나의 귀납적인 증거들이에요. 그것이 예배서 4장에서 나왔다. 4장 18절을 한번 보세요. 18절.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지금 여기서 지금 어떤 상태를 얘기하면 부패하고 타락한 상태 속에서의 부패한 성품으로 인한 결과로서 총명이 어두워짐, 무지함, 심령의 강팝함, 그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 있음, 그걸 그대로 증거하죠. 이 말의 한마디 한마디 표현이 갖고 있는 신학적 무기를 생각해 보세요. 예배서 2장 해보세요. 2장. 그거를 뭐라고 설명했냐면 사장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설명해버렸어요. 이 말에 대한 해석을 결국 말하면 타락한 이후에 인간에게 있어서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서 가장 좋은 다이어그램이 있어요. 그 표가 있어요. 여러분 그 기억 보셨으면 알 거예요. 이 원, 지난 앞서 나오는 교과서에 보게 되면 서해석 보면 이 원 두 개 그려놓고 여기에 이렇게 원을 두 개를 했네요. 인간의 타락 이후는 어떻게 됐나? 그때 이게 다 시커멓다. 타락한 이후. 다, 이 원을 더 잘 그려야 돼. 이렇게 그려야 돼. 이게 다 시커매. 이거 시커멓고, 주변에 허연 게 조금 남아있네요. 이 허연 거는 인간이 지난번 말씀하셨던 전적 부패로 인해서 인간 심령이 전체가 어두웠지만, 이 허영 걸 뭘 뜻하냐면 아직 남아있는 도덕성에 대한 의식이에요. 양심이죠. 인간이 양심의 흔적 때문에 도덕적 삶을 살 그 기운이 남아있긴 하지만 전적으로 중심이 타락해버렸는데 이 부패한 성품의 유전성이 우리와 금방 말한 것처럼 너희의 총명이 흐려지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의와 지식을 아는 데서 다 떨어져 버렸어. 결국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지가 됐다. 영적 죽음을 선언하고 있는 거거든요. 영적 죽음을 선언하고 있다. 이것이 본래 너의 모습이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라고 말할 때는 아직은 영원한 죽음의 판결이 나기 이전이니까 영적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의미하며 하나님의 거룩과 의와 사랑과 빛 가운데 끊어져 버렸다. 그 끊어짐으로 인해서 실제로 너희들 가운데 모든 추악한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는 죄의 정력에 따른 수많은 것들, 불의와 수군댐과 질투와 음란과 다 그 모든 죄들, 그 죄가 다 나오게 되는 거죠. 이 부패한 성품 때문에 여기서 바로 뭐가 나오냐면 이게 원죄로 유전되는 건데 원죄로 유전되는 것이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말한 자범죄가 나오는 거예요. 현실적인 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 유전 없이는 우리가 죄를 범치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으로서 죄를 현실적으로 내 인생에서 살아가는 모든 죄는 다 뭐에서 근거를 둬요? 원죄적인 부패한 성포도 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질문은 뭐냐면 우리가 지은 죄값 때문에 내가 죽느냐? 그 답은 뭐예요? 죄값, 내가 지은 죄값 이전에 나는 이미 뭐예요? 사망 선고를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그 이전에 원죄로 말미암아 사망 선고 받은 자니 내가 행한 행실을 근거로 내 원죄로 인한 사망 선고를 이길 또는 극복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실제로 내가 선악을 구분하기 이전에 옳고 그른 것을 구분하여 하기 이전에 이미 나는 원죄로 인한 사망 선고된 자요. 두 번째는 그 원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죄책이 벌로 왔을 뿐 아니라 죄의 성품이 내 안에 시커멓게 자리잡고 있음으로 인해서 거기로부터 나의 행동 나오는 것들이 나의 자범죄들을 구성해 나가니 내가 요 주변에 붙어있는 흔적, 도덕적 의식의 양심의 흔적에 따라 내가 일정한 매우 미약하지만 제한된 선을 베푼다고 해서 이 선을 근거로 생명을 노래할 수 있고 주장할 수 있느냐? 미련한 자들아 생각해보라. 그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수양과 교양과 도를 닦음으로 죄로부터 해방? 그래서 그걸 극로, 공로적 근거로 의로워져? 낙원해가? 극락해가? 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뭔지 안 되는 것이죠. 원죄는 우리에게 구원의 도리가 예수 십자가밖에 없음에 대한 간단한 천명이에요. 원죄를 믿건, 원죄를 안 믿. 그래서 모든 다른 종교이나 교양을 믿는 사람은 뭘 부정해 나가요? 원죄를 부정해요. 원죄를 부정해. 원죄는 없다. 원죄를 부정하죠. 여러분은 원죄론을 부정하는 혹 어떤 이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그러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의 그 해석을 귀담아 듣고 마음 편히 생각하시면 안 돼요. 쉽죠. 어떻게 생각하면 원죄를 부정하면 뭐가 쉽냐면 깨끗하죠. 왜냐하면 사람이 살다 인생 산 그 결과 갖고 판단하니까 공평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인간의 뿌리 깊은 부패한 성품부터 이 자범죄가 온다는 사실에 대한 망각에서 오는 거죠. 그거를 잘 못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사항. 이 원부패로 말미암아 우리는 선을 행하자는 마음을 전혀 가질 수도 없고 행할 능력도 없고 선한 것이 그 속에 없으며 전적으로 악을 행하는 성향만 있으므로 여기에서 모든 실제적인 범죄가 나타나게 되어진다. 이 실적인 범죄를 이루는 그 죄의 부패한 성품을 가르쳐서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 옛사람, 그러면 옛사람. 그러면 그것을 극복하여 중생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죄의 성품을 씻어가는 능력, 그걸 뭐라고 뭐냐면 새사람이라고. 그래서 골로새서 뭐라고 말해요? 골로새 3장 10절 말씀. 7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시시계까지 새로운 가심을 받은 자니라. 9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마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 옛사람과 새사람이 되어줄 속은 바로 그 부분을 의식하고 하신 말씀이죠. 우리 안에 무엇이 창조되지 않으면 선의 가능성이 없어요. 새 성품, 옛 성품과 새 성품, 그 창조는 성령께서 주세요. 101페이지에 있는 5항과 6항 얼른 읽고 잠깐 5분 동안 정리해드리고 마칠게요. 101페이지 5항과 6항 시작. 이러한 본성의 부패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중생한 사람들 안에도 남아있다. 그리고 이 부패함이 그리스도 통하여 용서받고 억제되고 있다 할지라도 본성 자체와 본성에서 비롯되는 모든 행동은 참으로 완전히 죄된 것이라. 원죄와 본죄 등 모든 죄는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에 대한 위반이요 그것에 반대되는 것으로서 그것 자체의 성질 때문에 죄인에게 죄책을 가져다 준다. 그 죄책으로 말미암아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저주를 받게 되며 그리하여 사망을 당하되 동시에 영적, 육체적 그리고 영원한 불행을 아울러 당하게 되어진다. 여기서 말하는 영적, 육체적, 영원한 모든 불행, 그것이 갖고 있는 죽음의 의미는 아까 설명드렸죠? 그걸 잘 생각해보세요. 중생한 사람도 죄를 범한다, 안 범한다? 죄를 범합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그 죄도 다 죄인 것이고, 실제로 중생한 사람이 중생하기 이전에 죄를 범한 건 넘어서 중생한 다음에도 옛 성품에 죽어 살면, 끌려 살면 반드시 죄를 범하게 돼 있고, 하나님이 그 죄를 물으세요. 죄를 죄로 인정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회개를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없나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애매하죠. 예수 믿고 모든 죄가 다 용서를 받았는데 회개하라, 그러니까 우린 다시 뭘로 들어가냐면, 예, 처음에 예수 믿고 죄를 회개한 것에 대한 회개를 자꾸 돌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기 이전에 회개하여 구원받는 그 회개와 예수 믿은 다음에 회개하는 것은 달라요. 어떻게 다를까요? 잘 얘기하셨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예요. 몇 분이 대답을 하신 것 같아요. 전 정확히 못 들었지만, 그 예수 믿은 다음에 회개하는 것은요, 구원 자체에 대한 위기를 떨어 부담해서 오는 회개가 아니고, 지금 말한 것처럼 내 안에 새로운 성품이 주의 은혜로 주어졌음에 내가 그 성품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만 하면 거룩한 죄 없는 삶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예요. 뭐예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구원받기 이전에는, 중생치 않았을 때는 그것이 불가능했어요. 불가능해서 영원한 죽음이 앞에 예정돼 있으나 거기서 건진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죄를 회개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는 뭐냐면, 내 안에 중생하신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만 하면 죄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순종치 않음으로 인해서 거룩한 성품을 죽이고 옛 성품에 종노릇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주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개가 자칫되어지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새 성품에 살아갈 때 죄 없이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가 아직까지 가능성이니까, 가능성이 없는 자가 죄짓고 사는 거나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짓고 사는 자가 비슷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어쩌다 혼돈하다 보면 그래가지고 그 가능성을 평생 죽여버려. 그러면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일까 안 받은 사람일까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건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져요. 그러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신자는 반드시 그 가능성을 실현해 나가요. 항상은 아니지만,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서 참 구원받은 자는 죄와 싸워 이긴 자기의 소중한 경건의 경험이 있어요. 평생 한 번도 없다?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 계속 깨어 있으라, 기도하라, 교회에 있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죄와 싸워가는 거, 죄가 뭡니까? 죄는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있는데 우선 두 가지 말씀드리려고요. 첫째, 하나는 행하라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거, 죄입니다. 하지 말라 하는 것을 행하는 거, 죄죠. 우리는 항상 죄에 그러면 하지 말라 하신 것을 한 것만 생각을 해요. 그럼 죄 인식이 무뎌져서 내가 뭐도 안 했어요? 살인도 안 했고, 간음도 안 했고, 거짓말도 많이 안 했고, 그건 많이 안 했고 해야죠. 그 누구와 똑같냐면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비슷해요. 연말에 우리 하나님 앞에 1년을 돌아보면 감사하죠. 주여, 저의 한 1년의 세월을 지켜주면 감사합니다. 누구처럼? 바리새인처럼. 내가 누구 같지 않음을?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그게 우리 늘 기도잖아요. 나는 11조를 금식을 1회에 두 번씩이나. 얼마나 경건하게 살아왔어요? 그렇게 살아온, 죄 가운데 빠지지 않고 살아온 우리의 한 해를 돌아보면 주 앞에 감사한단 말이에요. 그 순간에 우리가 잊고 있는 게 있죠? 뭘 잊어요? 내가 주 앞에서 수없이 행하여야 할 마땅한 일들을 돌아보지 못한 많은 것들에 대한 죄의 인식들을 우리가 다 접어버리게 되어지면 어느덧 마음의 각지에 서서 참으로 믿는 자 구원받아 살아갈 참 회개의 내용도 초점을 잃어버려요. 다시 말하면 그렇게 된 사람은 알고 지은 죄로서는 없다고 생각하는 무지에 빠져버려요. 모르고 지은 죄가 숱하게 있는 거예요. 자기가 깨어있는 인식의 범위 내에서는. 그런 사람들은 무엇이 결여된 사람은요? 말씀을 통한 자기 성찰이 결여된 사람이에요. 어떤 말씀인지 다 남 흠잡는 데만 적용이 되지. 자기에게는 오진 않죠. 그 자기는 누가 봐도 하지 말란 거 한 게 없게만 느껴지고 그걸로 자기 의의가 각질이 쌓이게 되는 거죠. 그렇게 평생을 가면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평생 가게 되어지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거기로부터 넘어져요. 요한일서에 가면 두 가지 반대된 말을 하죠. 스스로 죄 없다 하면 거짓말, 하나님을 거짓말자로 만든다. 그러고 나서 또 요한일서 또 뭐라고 하냐면 믿는 자는 죄를 범치 않는다 그래요. 이게 두 개 모순된 얘기 같이 있어요. 이 같이 있는 얘기가 같이 있을 수 있는 것, 그건 뭐냐 그러면 믿는 자가 말씀에 순종하게 힘쓰면 죄를 극복합니다. 죄와 싸우고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기쁨과 행복을 누려요. 하늘나라의 행복이 지금 자기에 있음을 알게 되는 그런 특별한 은혜가 주어진다. 하나님 주신단 말이에요. 그 약속된 가능성이고 보장된 승리되니까요. 그런데 그걸 취하지 못하는 것은 전부 우리 부패한 성품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부패한 성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우리가 온전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에 죄에 대한 각성이 자꾸 무뎌지고 합리화시켜버리고 다 피차간에 죄지면서 그렇게 사는 게 인생이야. 믿음 생활을 해버리면 그것은 희망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의 교통이 중요한 것은요, 그걸 흔들어 깨워주는 데서 성도의 교통이 중요해요. 그래서 만나서 격려해야 되고 의와 싸, 죄를 싸워가는 힘을 격려해야 되는데 피차 죄를 범하며 피차 죄인됨을 받고 위로받는 거예요. 당신도 장로님이지만 권사님이지만 목사님이지만 사는 모습이 그 정도니 우리도 뭐 그 정도로 구원받은 거 그냥 감사하거나 이렇게 살아가죠. 위로할 수 있고 우리가 패배하고 절망에 빠질 수는 없지만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해서 우리가 현실을 잘 봐야 돼요. 연약한 우리 현실을 인정하자 말이에요. 뭐 하지 않겠어. 사탄이 우리를 절망의 수로 끌어들여서 구원의 확신으로부터 넘어뜨리지 않아.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야. 네 행실을 봐. 이렇게 말해서 난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사탄으로 넘어가는 절망에 빠지거든요. 그렇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연약성을 직시하자고요. 그리고 현실을 인정하자고요. 그러나 동시에 계속 성도가 교통하며 말씀으로 권면받고 이어질 건 뭐냐면 우리 이 안에 죄를 극복할 능력과 가능성을 하나님 이미 약속해 주셨고 보장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것 때문에 믿는 사람은 지금 읽었던 오왕애처럼 이 땅에 사는 동안 죄에 억제한다. 101페이지 맨 마지막 줄. 101페이지 맨 마지막 줄. 중생한 사람들에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용서받고 억제된다. 그렇지만 완전하지는 않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